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말 일본을 국빈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5일과 28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 등 북한 문제를 논의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미일 양자 무역과 투자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공동 구상을 발전시킬 방법을 모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공식 실무 방문이었던 2017년 11월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제2회 일대일로 포럼에 37개국 정상이 참석한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열리는 일대일로 포럼의 세부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이번 일대일로 포럼에는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전 세계 37개국 정상과 유엔 사무총장, 국제통화기금 총재 등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왕이 부장은 한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은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며 미국과 북한도 대표단을 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개막식 연설을 하고 정상회의 포럼을 주재할 예정입니다. 지난 17일 실시된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조코 위도도 현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12개 주요 여론조사기관의 표본 개표 결과 자신이 54%를 득표한 것으로 나왔다며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표본 개표는 과거 선거에서 과학적으로 결과를 예측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터키 등 많은 나라들 자신의 재임 성공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에 따르면 경쟁자인 프라보워 수비 안토 그린드라당 총재는 45%를 득표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군부 쿠데타로 30년 바시르 철권 통치가 막을 내린 가운데 군부의 민정 이양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건 오타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미국은 수단 사회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민간인들이 이끄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로 이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도 정부가 인권과 법치주의를 포용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타거스 대변인은 다만 수단 과도 군사위원회가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통행금지를 해제한 결정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주말 마킬라 제임스 부차관보를 수단 수도 하르툼에 파견해 현지 상황을 평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작성한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 보고서 원본을 어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약 448쪽 분량의 특검 보고서를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방해될 소지가 있는 정보 등을 가리고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로버트 바 법무장관은 보고서 공개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수사는 트럼프 선거 캠프의 구성원들이 2016년 대선에 개입한 행위와 관련해 러시아 정부와 공모하거나 협력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게임이 끝났다며 공모와 사법 방해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한 뮬러 특검과 바 장관의 판단이 분명하게 대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내전 이후 처음으로 무장반군 탈레반 측과 회담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이번 회담 조율에 참여한 갈등과 인도주의 연구센터의 술탄 바라카트 소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 비공식 회담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바라카트 소장은 회담 연기와 관련해 회담 주제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다만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참석자와 대표단에 대한 합의가 불충분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9일 금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폼페오 장관을 미북 대화에서 배제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미국은 여전히 건설적인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미국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다시 미북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김정은의 경고로 미 주요 언론이 분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 북부 산지에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는 7도에서 1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과 행동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축하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튼 보좌관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17일 미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상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 북한이 해야 할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거에 필요한 전략적 결정과 행동을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주 백악관을 방문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하게 논의한 주제였으며 우리가 전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빅딜에 대해 북한이 나서지도 않고 수용하지도 않는 모습을 봤다며 그러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단계적 접근법, 즉 작은 조치를 주고받는 게 무엇이 잘못됐니라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실패한 협상 전략을 따르지 않겠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엔 싱가포르에서 더 최근엔 하노이에서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할 경우 다가올 경제적 미래를 북한 측에 보여준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 문제 해결에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나쁜 협상으로부터 걸어나가는 결정을 함으로써 빅딜을 이루려는데 얼마나 단호한지 보여줬다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볼튼 보좌관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한 노력을 지금보다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사진들과 편지들을 보내고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에 생일 축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전면적인 압박 공세라면서 김정은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8일 폼페오 장관을 미북 대화에서 배제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보도를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폼페이오가 회담에 관여하면 또 판이 지저분해지고 일이 꼬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가 재개되는 경우에도 폼페이오가 아닌 의사소통이 보다 원만하고 원숙한 인물이 대화 상대로 나서기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전술 유도무기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는 북한 조선중앙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해당 보도를 알고 있다며 추가로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신형 전술 무기 시험과 관련해 추가 대북 제재 부과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여전한 위협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든 의원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여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든 의원은 17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시험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에 여전히 뚜렷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유지는 물론 추가 제재 부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든 의원은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 그리고 아시아 안심법은 불량 정권을 계속해서 압박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행정부에 제공한다며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 정권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가 유지돼야 하고 추가 제재도 부과돼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언급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 그리고 아시아 안심법은 모두 가든 의원이 주도 작성에 발효됐습니다. 앞서 북한 관련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사격시험을 현장 지도하고 국방과학기술의 최첨단화 등을 위한 목표를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시험한 무기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신형 첨단 전술무기 시험을 현장 지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험과 관련해 CNN과 AP통신은 미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미 전략사령부와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미사일 발사도 감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가든 의원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 복원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해왔습니다. 또 북한이 핵미사일 시설 폐기를 넘어 영구적인 불능화 조치를 취해야 제재를 완화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실험 등 군사 행보에 나선 가운데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상대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금지선은 넘기지 않으면서 대미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면서도 협상 상대국의 국무장관에 대한 막말은 용납할 수 없는 외교적 결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미북 협상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이뤄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군사 행보에 대해 수위를 조절한 대미 압박으로 해석했습니다.
He is well aware, I assume, that the president has signaled out nuclear weapons testing and ballistic missile testing.
갈루치 전 특사는 1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재개가 일종의 금지선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호를 김 위원장이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선을 넘지 않고 전술 무기 실험에 나선 것은 연말까지 인내심을 갖겠다고 말한 김정은의 시정연설 내용과 일맥 상통하지만 이후 미국과 합의하지 못하면 안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방향을 선택하겠다는 압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공군부대 비행훈련을 참관한 데 이어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사격시험을 직접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험한 무기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단거리 유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마크 피츠 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합의하지 못한 김정은이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작은 도발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he didn't want to do something too provocative like test a missile, but to test a conventional weapon. This is a way for him to do something that catches attention without crossing any line.
미사일 실험 등 심각한 도발에 나서는 대신 재래식 무기를 실험한 것은 선을 넘지 않으면서 미국의 관심을 불러오는 김정은의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무기의 종류가 아니라 북한의 행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북한이 6자회담을 한다면서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지난 25년 동안 북한은 도발을 통해 불만을 표출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금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는데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무기인지가 아니라 실험에 나섰다는 행위 자체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ut I think it's the act that's more important than the actual missile that was launched. The fact is probably didn't violate any UN sanction regime, but it was the act of
아울러 미국 실무협상을 지휘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교체하라는 북한의 요구는 커다란 결례로 양국 간 외교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직 관리들은 지적했습니다. 피츠 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이는 무기실험보다 더 심각한 사안으로 3차 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외교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Another party cannot tell the United States who to appoint as the chief negotiator, especially if it's the Secretary of State. That's really insulting. And North Korea is going to have to walk back from that.
협상 상대국은 미국의 수석 협상가로 누구를 지목하라고 말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국무장관일 경우는 더욱 그렇다며 미국에 대해 상당한 모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은 관련 발언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데 한번 내뱉은 말을 그렇게 하기 어려운 만큼 조만간 양국이 외교를 재개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의 이번 행동을 상당한 외교 결례로 규정했습니다.
I'm very unhappy with that.
Right.
That is not the way they should be behaving. Mm-hmm. They're talking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unprecedented. Mm-hmm. And they're talking about our Secretary of State to say something like that.
미국 대통령과 최초로 대화를 나누게 된 북한이 국무장관에 대해 이런 식으로 발언한 것은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비판입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북한의 전략적 결정을 보기 원한다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발언과 맞물려 미북 간 간극을 더욱 벌리고 있다는 게 전직 관리들의 시각입니다. 피츠 패트릭 전 부차관보입니다.
Strategic decision means that the United that North Korea would have to make a unilateral step to close down Yongbyon.
전략적 결정은 북한의 일방적인 영변 핵시설 폐기와 그 밖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 공개 등을 의미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볼튼 전 보좌관의 요구는 향후 가능한 북한과의 협상에 불가능한 장벽을 친 것으로 미북 간 틈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갈루지 전 특사는 북한이 할 수 있는 전략적 결정으로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 가능한 방법의 폐기, 핵신고서 제출, 해당 시설에 되돌려할 수 없는 폐기 약속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미국과 마주앉아 비핵화 약속을 어떤 절차로 밟아 나갈지, 로드맵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은 북한의 신형 무기 시험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교체 요구를 지지부진한 핵협상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진단했습니다. 다만 협상 자체를 끝내려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 CBS 방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는 북한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데 대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북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협상의 난항을 겪자 김정은 위원장이 인내심의 한계를 나타낸 행동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에 실험했다고 주장한 무기는 탄도미사일과 같은 전략 무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함으로써 외교적 대화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피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북한의 무기 시험을 미국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다시 미북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김정은의 경고로 평가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북한의 의사소통이 거의 없었는데 이에 대한 불쾌함을 조심스럽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대표적 외교정책 구상이 2020년 대선 이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심어주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이번에는 재래식 무기시험을 시도했지만 미국이 연말까지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내년엔 더 도발적인 전략무기시험으로 전환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진단을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다며 이를 톱다운 방식의 외교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분석했습니다. AP통신은 신형 전술유도 무기 시험이 핵협상 난항에 따른 불만감을 표출하는 것 외에 미한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발사 직전 북한이 선전 매체를 통해 미한 훈련이 전쟁의 상황과 위험을 부채질한다고 주장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이 시험했다는 무기가 전술 무기인 점에 주목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시험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지 않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인다며 대전차 유도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는 중무장한 비무장 지대를 따라 한국군에 여전히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핵 협상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도 미 언론은 다양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CNN 방송은 폼페오 장관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로 표현한 것에 대해 북한이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기자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주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한 인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교체를 단행하면 그 자체가 북한에게 약점으로 인식될 수 있고 교체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의 발언이 나온 시기에 주목했습니다. 폼페오 장관 교체 요구는 북한의 무기 시험 직후 이루어졌고 이 같은 요구 이후 러시아가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계획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에게 러시아에서 예정된 정상회담은 그의 선택지를 늘리고 미국과 중국에게도 잠재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미국과의 대화를 중단하기를 원한다는 신호는 아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문은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김정은은 협상에서 발을 빼려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오특성입니다.
다음 주 열릴 전망인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한의 달라진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움직임이라는 지적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부터 줄곧 가능성이 거론돼 왔는데요. 지금 시점에 성사된 배경이 있겠죠?
예, 하노이 정상회담의 여파입니다. 결렬로 끝난 이 회담을 계기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한의 기대와 관심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한 건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당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김 위원장에게 직접 전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방문을 줄곧 미뤄왔습니다. 비핵화 협상에 집중하는 한편 미국의 오해를 사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미북 협상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시정 연설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 모든 평화 애호 역량과 굳게 손잡고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쏠렸던 외교의 무게중심을 러시아와 중국 등으로 옮기겠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대립하며 북한의 입장을 지지해온 러시아를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택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겠죠.
예, 러시아는 북한의 전통 우방이면서 미국과 군사적, 외교적으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무역 분쟁 등 경제적 이유로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중국과는 입지가 다릅니다. 게다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대북 제재 완화와 북핵 문제에 단계적 해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힘겹게 비핵화 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러시아 방문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보려는 현실적인 목표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그동안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대북 지원 역시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확대되고 러시아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체류 문제도 북한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반면 러시아에게 북한은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장을 위한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이 중국에 주는 메시지는 뭔가요?
예, 미국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대북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이후 네 차례나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는 등 공을 들였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미국과 무역 분쟁 중인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심기를 살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네 차례 방중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이 평양 방문에 아직 성사되지 않은 배경이기도 한데요. 김 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이 시 주석의 방북을 재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도 미북 비핵화 협상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계속할까요?
예, 전문가들은 비핵화 해법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실무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끝으로 러시아 당국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예, 북한의 입장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보안과 경호상 이유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이 사전에 노출되는 것을 극히 꺼립니다. 이 때문에 북한 최고 지도자의 해외 방문은 대부분 마지막까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왔습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담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며 김 위원장은 전용 열차편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려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북러 정상회담으로 답보 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한데 또다시 중국을 가는 거는 체면에 사실 맞지 않고 첫 번째니까. 그러면 러시아죠. 그러니까 러시아 카드를 활용을 해서 일종의 김정은식 우회 전략을 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방과의 공조를 통해 버티겠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임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미북 관계 개선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협상 국면을 깨면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군사적 압박도 재개되는 등 북한으로서는 실익이 전혀 없다는 설명입니다. 조 선임 연구위원은 오히려 김 위원장이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과의 협상 시한을 연말까지로 잡은 것은 협상을 하겠다는 의도를 강하게 표시한 것이라며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에 호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고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 속에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분야의 실질적 협력과 이익 확보 차원에서는 중국에 비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 센터장은 북러 정상회담을 새로운 길 모색으로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협상의 길을 하나 뚫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뭐 의미는 있지만 그것이 새로운 길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에 제안한 4차 남북 정상회담도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면서 한국이 조바심을 갖도록 할 것이라는 겁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호응하겠지만 이른 시일 안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열 전 수석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그 국제 외교 무대에 나오는 과정에서 일단 옛 사회주의 국가 종주국인 러시아 또는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그 대미 협상에 앞서서 어쨌든 외교적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 전 수석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사회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복원해 고립과 압박에 견딜 수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의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 전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4월 말까지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 집중하고 이후 입장이 정리되면 본격적인 정상회담 준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자신이 언급했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아도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고립을 탈피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신 센터장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 때문에 미북 협상이나 남북 정상회담이 지연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미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폼페오 미 국무장관을 비난하면서 만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도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그만두라고 했으며 이는 당분간 남북 대화나 미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란 분석입니다.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대사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이전에 이미 추진됐던 것이라며 따라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과 결부시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노이에서 결렬됐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 쪽에 접근해가지고 상황 타결을 구한다라고 하는 해석은 저는 너무나 많이 분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이 하노이 상황을 반영해 협의하면서 러시아의 협조를 구하고 공조를 과시하려 하겠지만 하노이 결렬 때문에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겁니다. 위 전 대사는 이번 정상회담이 상징성은 크지만 경제 지원 등 가시적인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인도적 지원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제재의 유연한 운용을 통해 협상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러시아가 제재 완화 문제를 논의할 때라고 강조할 것이지만 당장 제재 해제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위 전 대사는 또 이번 정상회담을 김 위원장이 새로운 길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시정 연설을 통해 시한부로 미국의 용단을 촉구하면서 대화 기간을 연장해놓은 김 위원장이 그때까지는 새로운 길로 바로 가지는 않을 것이란 겁니다. 위 전 대사는 하지만 북한이 새로운 길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 열어둘 것이라며 그 기간 동안 무기 실험이나 영변의 움직임, 미국 측 협상대표 교체 주장 등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의 언론 자유가 18년 연속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러 국가들과 정상회담에 나서면서 올해는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8년 연속 최하위권의 세계 언론 자유지수를 기록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18일 발표한 2019년 세계 언론 자유지수 순위에서 북한은 180개국 가운데 179위를 기록하며 올해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81위로 최악의 순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미북 정상회담 개최 등 김정은 위원장이 해외 정상들과의 회담에 나선 덕에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다고 국경 없는 기자회는 밝혔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최악의 순위인 180위, 에리트레아는 178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사빈 돌란 사무총장 대행은 이날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투르크메니스탄과 북한, 에리트레아를 지옥의 삼중주로 별명 지었다며 세 국가는 수년 동안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이곳들은 간단히 말해 정보 구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자주 최악의 순위를 기록해왔는데 올해는 김정은이 해외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개방성에 조금의 진전을 보인 것이 반영돼 순위가 한 단계 올라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노르웨이는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고 이어 핀란드가 2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45위에서 올해 48위로 내려갔으며 한국은 지난해 43위에서 두 단계 올라간 4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언론 자유를 조성하는 더 많은 구조적 개혁의 결여는 41위인 한국과 124위인 인도네시아의 진전을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에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주 워싱턴에서 회담합니다. 또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에서 내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유엔 안보리 휴전 결의안에 미국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특검 보고서가 공개된 가운데 민주당은 추가 조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첫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상이 다음 주에 만난다고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주 워싱턴에 옵니다. 18일 양국 언론과 외신들이 동시에 소식통이 전한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오는 26일 회담에 이어서 27일 다음 날 워싱턴 근교에서 두 정상이 골프도 함께 친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 언론은 회담 날짜 26일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네, 26일이 어떤 날인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생일입니다.
네.
1970년생으로 만 49세가 되는 건데요. 아베 총리가 직접 생일을 축하하고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의 친밀한 유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일제히 설명했습니다.
생일 축하도 하고 골프도 치고 일반적인 정상회담 일정과는 조금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날 27일 이어질 골프 회동 계획도 일본 매체들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골프를 치는 게 처음이 아닙니다. 대통령 소유 휴양지인 마라라고 리조트에서도 함께 이 라운딩이라고 하죠. 골프 경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라고 교도통신이 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취미를 고려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편안한 분위기로 환담을 하는 일정을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세계 어떤 지도자도 아베 일본 총리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워지려고 애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짚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얼마나 애쓰는지 실제적인 증언도 있는데요. 아베 내각의 전담팀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포함해서 말투까지 연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들이고 있다라고 앤드루 로스 워싱턴대 정치학과 교수가 폴리티코에 설명했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왜 이런 노력을 하는 걸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외교 사안들 때문이다라고 일본 언론이 설명합니다. 이번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고노다로 일본 외상과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먼저 미국에 와서 구체적인 의제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 또 패트릭 셰너헨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9일 두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의제들을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루게 될까요?
네, 무역과 북한 문제 이 두 가지를 양국 언론이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로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얻어내야 할 내용들인데요. 먼저 무역에서는 미국이 부과한 철강과 알루미늄 고율 관세가 핵심 현안입니다. 일본산에 대해 관세를 전면 철회하거나 일정 기간 유예하도록 아베 총리가 요청할 걸로 일본 매체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철강 관세를 없애달라고 요청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까요?
네, 쉽게 결정하진 않을 것으로 양국 언론이 공통적으로 내다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균형 무역 불균형 시정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주요국을 상대로 통상 적자를 줄이고 대등한 무역 관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난해 미국에서 얻어간 상품 수지 흑자가 670억 달러를 넘긴 것으로 미 정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 상당한 무역 불균형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670억 달러만큼 적자를 본 건데요.
네.
이 수치를 현저하게 줄일 만한 행동 계획을 아베 총리가 가져와야 철강 관세 문제를 풀 수 있을 걸로 미국 언론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두 나라는 새 양자 무역 협정 체결 논의를 최근 시작했는데요. 협정의 굵은 줄기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잡아놓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 문제도 의제라고 하셨죠?
예,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대다수 매체가 예상합니다. 이밖에 일본 쪽에서 볼 때 중요한 사안이요, 납북자 문제인데요. 예상되는 3차 미북 정상회담 혹은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접촉에서 이 문제를 다뤄줄 것을 아베 총리가 다시 한번 요청할 걸로 보입니다.
무역과 북한 문제 짚어봤고요. 그 밖에 또 어떤 현안이 있나요?
네, 미일 안보 동맹도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꼽히는데요. 항공자위대 소속 F-35 전투기가 얼마 전에 태평양에서 훈련하다가 추락한 사건이 최신 현안입니다. 이 F-35는 레이더에 안 잡히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신 기종인데요. 미국이 판매 대상 국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위해서 F-35 핵심 기술을 일본에 제공할 의사를 밝혔다. 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7일 보도했습니다. 그 밖에도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도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 기조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에서 또 일본의 역할 확대를 트럼프 대통령이 주문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리비아 휴전 촉구 결의안에 반대하고 나섰다고요?
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진하는 리비아 휴전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외교 당국자가 언론에 밝혔습니다. 19일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요,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관계자가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는데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이유는 알 수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도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역시 이유를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고 로이터가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가 반대하면 결의안이 부결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상임 이사국이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졌습니다. 이밖에 영국, 프랑스, 중국까지 5개 나라가 상임 이사국인데요. 이 중에 한 나라라도 거부권 행사하면 결의안을 채택할 수 없는 겁니다.
다수가 찬성하는 안건이라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포함한 15개국이 함께 표결을 하는데요. 찬성이 9표 이상이면 일단 안건 채택 요건을 갖춥니다. 하지만 찬성표가 아무리 많아도 거부권이 나오면 부결되는 건데요. 이번 리비아 휴전 결의안은 영국의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채택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당초 19일로 기대됐던 표결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고 대다수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비아 내전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18일 수도 트리폴리 근교에 박격포탄 두 발이 떨어지는 등 급박한 상황을 주요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동부 지역에 근거를 둔 군벌이 수도 쪽으로 진격하고 있는 건데요. 이처럼 내전 상황이 본격화되면서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200여 명이 숨지고 9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는데요. 사망자 중에는 전투원이 아닌 민간인도 20명 가까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전이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네, 리비아 통합정부와 군벌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소요사태로 무아마르 가다피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러시아 전국이 혼란에 휩싸였는데요. 유엔이 인정하는 통합정부가 수도 트리폴리를 포함한 서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국토 전체를 장악하지 못했는데요. 유전이 많이 있는 동쪽 지역은 군벌 지배로 남았습니다. 여기서 칼리파 하프타르 최고 사령관이 이끄는 리비아 국민군이 정부에 맞설 만한 힘을 키웠습니다.
군벌 세력인 리비아 국민군이 수도의 통합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달 초 하프타르 사령관이 트리폴리 진격을 명령하면서 전면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하프타르 사령관이 얼마 전에 이웃나라인 이집트를 방문해서 압델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회동하는 등 이 국제적인 지지 확산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려는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유엔이 지지하는 통합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리비아 통합정부는 하프타르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예,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전범으로 기소해야 한다라고 파예즈 알사라지 통합정부 총리가 18일 주장했는데요. 예, 군사 그 공세에 대한 방어에 주력하면서 외교전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특검 보고서가 18일 공개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5월에 임명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2년여 동안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말에 최종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고요. 이번에 보고서 편집본이 공개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나 기밀 정보 등은 까맣게 가린 겁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기다리던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러시아 스캔들 조사는 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민주당은 연방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18일 기자회견에서요. 이 편집되지 않은 특검 보고서 원본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을 규명할 책임이 의회에 있다는 건데요. 이 네들러 위원장이 19일 법무부에 보고서 원본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낼 예정입니다. 네들러 위원장은 또 뮬러 특검에게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특검이 무혐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건 사법 방해 혐의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 핵심이 두 가지인데요.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돕기 위해서 트럼프 선거 캠프하고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의혹, 또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뮬러 특검은 트럼프 캠프 측 인사들이 알면서 러시아와 협력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요.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지도 완전히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지도 않은 겁니다.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 장관은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하고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유죄를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도를 갖고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들러 위원장이 뮬러 특검에게 연방의회에 나와서 증언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미 다음 달에 관련 청문회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는 5월 1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요. 다음 날인 2일에는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뮬러 특검이 공식 석상에서 발언할 계획은 없는데요. 네들러 위원장이 5월 23일까지 의회에 나와달라고 했는데 뮬러 특검이 이 같은 요청에 응할지 주목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 장관은 보고서 원문 요청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에게 덜 편집된 보고서를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가 나왔지만 사법 방해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서 일부 민주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론했는데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네들러 위원장은 18일 탄핵 관련 질문에 한 가지 가능성이라고 답했는데요.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론 내리기엔 아직 이르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은 지나치게 분열적이고 그럴 가치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게임은 끝났다라는 글을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렸고요.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19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특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일부 증언은 완전히 조작된 거고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 북부 산지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는 7도에서 19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전 지역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기온 7도, 낮 최고 18도로 예상됩니다. 남포 최저 9도, 최고 18도, 신의주 최저 7도, 최고 13도, 강계 최저 3도, 최고 14도, 해주 최저 9도, 최고 15도, 개성 최저 7도, 최고 18도입니다. 다음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는 오전에 구름 끼다가 오후에는 곳에 따라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함흥 구름 많고 최저 4도, 최고 16도, 장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한때 비, 최저 영하 5도, 최고 11도, 해산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최저 영하 3도, 최고 11도, 선봉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최저 1도, 최고 11도, 원산 구름 많고 최저 6도, 최고 19도. 삼지연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한때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7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m.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말 일본을 국빈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5일에서 28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 등 북한 문제를 논의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미일 양자무역과 투자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공동구상을 발전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공식 실무 방문이었던 2017년 11월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제2회 일대일로 포럼에 37개 나라 정상이 참석한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열리는 일대일로 포럼의 세부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이번 일대일로 포럼에는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전 세계 37개국 정상과 유엔 사무총장, 국제통화기금 총재 등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왕이 부장은 한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은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며 미국과 북한도 대표단을 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개막식 연설을 하고 정상회의 포럼을 주재할 예정입니다. 지난 17일 실시된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조코 위도도 현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12개 주요 여론조사기관의 표본 개표 결과 자신이 54%를 득표한 것으로 나왔다면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표본 개표는 과거 선거에서 과학적으로 결과를 예측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터키 등 많은 나라들이 자신의 재임 성공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조코이 대통령의 경쟁자인 브라보워 수비안토 그린드라당 총재는 표본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군부 쿠데타로 30년 바시르 철권 통치가 막을 내린 가운데 군부의 민정 이양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건 오타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미국은 수단 사회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민간인들이 이끄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로 이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도 정부가 인권과 법치주의를 포용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타거스 대변인은 다만 수단 과도 군사위원회가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통행금지를 해제한 결정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주말 마킬라 제임스 부차관보를 수단 수도 하르툼에 파견해 현지 상황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미 법무부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작성한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 보고서 원본을 어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약 448페이지 분량의 특검 보고서를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 정보 등을 가리고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로버트 바 법무장관은 보고서 공개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특검 수사는 트럼프 선거 캠프의 구성원들이 2016년 대선에 개입한 행위와 관련해 러시아 정부와 공모하거나 협력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보고서에서 먼저 러시아 정부 관계자와 트럼프 후보 진영 인사들 사이에 일부 연관 관계를 확인했지만 이를 범죄로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게임이 끝났다면서 공모와 사법 방해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한 뮬러 특검과 바 장관의 판단이 분명하게 대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내전 이후 처음으로 무장반군 탈레반 측과 회담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이번 회담 조율에 참여한 갈등과 인도주의 연구센터의 술탄 바라카트 소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 비공식 회담이 무기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바라카트 소장은 회담 연기와 관련해 회담 주제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다만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참석자와 대표단에 대한 합의가 불충분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